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회복 사역에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인터넷 중독 회복에 대해서 시리즈로 회복 방송을 진행합니다. 선교사님, 흔히 중독하면 우리들은 도박이나 마약 그리고 알코올 중독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왜 인터넷 중독 문제부터 다루시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은 인터넷 중독은 새로운 중독이지만 거의 모든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문제는 행동이나 태도 면에서 가족들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인터넷은 공부, 업무, 투자, 대화 등을 이유로 매일 장시간 사용하고 있어서 가족들은 물론 본인도 모르게 자꾸만 인터넷 중독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는데도 아직 인터넷 중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회복을 안내하는 곳은 별로 없기 때문에 먼저 인터넷 중독부터 회복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깊은 뜻이 계셨군요. 선교사님께서는 인터넷 중독 회복 방송을 하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호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계신지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가정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을 좀 심하게 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록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이 생방송은 아니지만 청취자분들께서는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네 가지의 문제점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보다 더 실제적이고 그리고 생동감 있게 회복 측면에서 인터넷 중독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없는 그 일반 가정에서도 이 회복 방송은 인터넷 중독 예방 차원에서 청취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중독 문제에 관련된 사연과 의견 또는 질문들을 해주셔서 함께 진행하는 인터넷 중독 회복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중독은 새로운 중독 문제이므로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좀 그렇고요. 어느 정도이면 인터넷에 중독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이라는 그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기는 인터넷 중독 회복 분야의 개척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피츠버그 대학 심리학 교수인 닥터 캠블리 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96년 토론토에서 개최된 미 심리학 협회 컨벤션에서 인터넷 에딕션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고부터 시작된 거죠. 다음 사연들은 2004년도에 실제로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어느 게임 중독 학생은요? 제가 초등학생이에요. 너무 어린 거지요? 이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귀찮을 정도이고요. 수업을 하다가도 컴퓨터 게임의 레벨을 높일 생각에 멍하고요. 제가 이상해진 것은 분명해요 하는 말을 했고요.
예, 한 청년 그 사이버 섹스 중독자는 오늘은 잡념을 버리기 위해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프로노가 미치도록 보고 싶은 겁니다 하며 그 정말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남편의 게임 중독에 대한 아내의 하소연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사업으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결혼 전부터 게임에 푹 빠져 산답니다. PC방에서 자고는 담배 냄새에 푹 젖어서 새벽에야 들어와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간답니다. 그간 시어머니께 하소연도 해보고 몇 번 이혼도 말해보았지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인터넷 중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연 모두에서 혼자서 중독에 빠지기는 쉬워도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인터넷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청취자분들께서는 왜 인터넷 중독에도 회복이 필요한지를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로 인터넷의 개념과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선교사님, 문제점을 알려면 그 원인을 알아봐야 하는 것처럼 자, 먼저 인터넷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부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터넷을 많이 사용들은 하고 계셔도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은 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들이 한데 모인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집합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도 하고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게 해줍니다.
네,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첫째로 쉽고 빠르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죠. 네. 네 번째는 자신의 정보를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리나 위치, 시간에 관계없이 공동 연구를 하거나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 세계 수많은 정보들을 수시로 접근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전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네.
여덟 번째는 혼자 혹은 여러 사람과 같이 게임이나 온라인 등을 즐길 수가 있죠.
인터넷을 잘만 사용한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여덟 가지 사항들을 쉽고 편리하게 모두 누릴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인터넷의 발자취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960년 초에 MIT에 있었던 페이퍼 스위칭 시오리라는 게 있어요.
예.
즉 문서 교환 이론인데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발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1960년대 초부터 미국 국방성에서는 일정 지역에 대한 폭발이나 폭격과 같이 긴급한 사태 시에도 전혀 장애를 받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연구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1969년에 네트워크 하나를 개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국방성의 그 알파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 이후에 연구 목적으로 1986년에는 미 과학재단 네트워크인 NSF 네트가 이 알파넷에 연결이 되었으며
네.
1990년 이후부터는 일반 상업 목적 네트워크들이 이와 비슷한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현재의 www.인터넷 서비스 체제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네.
그래서 요즘 모든 웹사이트 주소 앞에는 www.이라는 것을 반드시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www. 이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초기에는 그 이메일이나 네. FTP로 자료 송신,
네.
뉴스 그룹 등으로 주로 학자들이나 전문인들만이 소규모적으로 이용했으나
네.
1989년에 팀 버너스 리라는 그 분이 네.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을 창안했어요.
아유.
그가 근무하던 구라파 행정무소에서 CERN이라는 데서
네.
1990년에 처음으로 www. 체제가 사용되었으며
네.
1991년부터는 일반에게도 그 www. 서비스가 제공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일반인도 쉽게 멀티메디어 정보를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네.
인터넷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폭발적인 그 성장을 그래서 거듭하게 되었죠.
네.
즉 WW 서비스는 우리가 월드 와이드 웹의 그 약자예요.
네.
그것은 중앙 통제 방식이 아니고 사용자들의 규약으로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정보의 흐름도 서로 주고받는 그 양방향성이라고 그래요.
예.
쉽게 얘기하면 쌍방성 형식을 서로가 띄고 있습니다. 요새.
예.
그래서 요즘은 전 세계의 컴퓨터 호스트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6억 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억 명이요?
네. 앞으로 인터넷은 기존 전화나 TV 시스템과는 달리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네.
지금은 노트북 값이 1000불 내지 2000불 선이지만
네.
곧 200불 내지 300불 정도의 노트북들을 대량 생산해갖고
네.
모든 그 지구상에 있는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갖게 하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은 그 군이나 일부 대학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료 교류나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뭐 미지의 세계였죠.
네.
그리고 www 그 서비스 체제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대거 사용하게 되었군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지구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웹사이트들이 존재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놀라지 마세요.
예.
이 방송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제가 2005년도 10월 1일부로
네.
How many 웹사이트가 있느냐고 MSN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예.
무려 2,500만 77만 4,087개가 있다고 나왔어요.
2,577만 4,087개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저도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리고 또 이 How many game website? 즉 게임 웹사이트는 몇 개나 되냐고 하니까
177만
19개로 전체 예. 웹사이트의 4%에 해당됐어요.
4%씩이나요.
그 다음에 How many sex 웹사이트 성 관련돼서요. 그것에서는 네. 1,746,588개로 전체 웹사이트의 7%가 됐어요.
예.
또 How many gambling 웹사이트 도박 사이트는
네.
789,439개로 전체 웹사이트의 3%가 됐고
아, 적지 않은데요.
네, 또 How many shopping 웹사이트 쇼핑 그 네. 웹사이트는 1,359,945개로 전체 웹사이트의 5%나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 섹스, 도박, 쇼핑 등 이들 주요 문제 웹사이트 수는 전체가 473,491개로
네.
전체 웹사이트의 약 19%나 되며
예.
주로 이들 그 사이트들이 인터넷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요. 네. 세계 인구가 65억이 아닙니까? 이 중에서 2002년도를 기준해서 볼 때 약 6억 500만 명이 인터넷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계 사이버 공간에는 규제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인구 2억 9,700만인 미국에서는 매일 24시간
네.
20만 명이나 되는 경찰력이 투입이 돼갖고
네.
살인, 방화, 폭력, 인신매매 등을 그걸 많이 조사해도 계속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티즌 수가 6억이 넘는 사이버 세계에는 아직 단 한 명의 경찰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천지고
무법천지네요.
예, 나쁜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것이 사이버 현재 인터넷 세계입니다.
글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 하면은요, 미국과 한국부터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의 인터넷 사용 현황과 문제 실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2000년 그 11월에 실시된 NUA 서베이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55.8%에 해당되는 약 1억 5,300만 명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중에서 5.4%인 약 800만 명의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아마 한국에서는 인구의 72%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모두가 72%요?
네, 아마 놀라실 거예요. 벌써 놀라시잖아요. 네. 근데 2005년도 정보통신부에서 그 실시한 상반기 정보화 실태 조사에서
네.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71.9%로 나왔어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 수는 3,257만 명으로 보고
네.
그건 매년 그 20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인구의 15%인 488만 명을 문제성 사용자로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이것은 미국에서 그 인터넷 인구의 5.4%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3배가 많은 것이죠, 15%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인터넷 사용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한국통신이 1994년 6월 20일에 최초로 코리아넷, 코넷이라는 그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2003년도 11월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인터넷 산업에 가입된 숫자는 1,118만 명에 달했고
네.
매출 금액도 3조 7천억이나 되는 큰 시장 규모로 급성장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인터넷은 그 사이버 커뮤니티, 교육수단, 쇼핑, 인터넷 뱅킹 등으로 널리 그 이용되고 있어서
네.
인터넷은 마치 생활 필수품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 추세를 지금 급성장해왔지만
네.
그만큼 인터넷 중독도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실정이죠.
네, 아무리 우리들이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한다고 해도 온라인에서는 국가 영역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로 한인 교포들의 인터넷 접속은 영어권보다는 한국어 사이트들을 많이 접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 그 인터넷 피해 현황은 곧 우리 교포들의 인터넷 피해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수백만 개의 그 온라인 커뮤니티들과 사이트들이 네. 더 많이 있어요. 이러한 각종 커뮤니티들에 그 참여하고 있는 한인 네티즌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의 그 어두운 면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그 최근 만 9세에서부터 39세까지 전국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조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발표된 것으로 보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터넷 중독자가
네.
3.3%, 우리가 고위험 사용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예, 예.
또 인터넷 중독에 위험이 있는 사용자, 잠재적인 위험 사용자라고 네. 항상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11.4%로 조사됐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전체 네티즌의 약 15%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서 큰 걱정이죠. 미국은 이것이
5.8%. 네. 3배나 더 많다고 네.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인터넷의 피해도 자연터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회 전반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를 좀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인터넷이 시작될 때부터 처음에 사회 인류 학자들은 인터넷 사용으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네.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네. 그리고 친구와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서 네.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단절 현상을 우려했던 것이 네. 인터넷 사용을 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바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닥터 킴블리 영은 네. 이번 심리학 교수인데 네. 인터넷 중독의 피해는 도박과 알코올과 같은 다른 중독 장애와 같아서 네. 통제력 상실, 네. 갈망 심리, 허용 한도의 증가, 사회적 소외감, 결혼 문제, 학업 중단, 네. 그리고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을 야기한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 심해질수록 네. 오직 네티즌들은 가상 공간에서만 즐거움을 찾게 되어서 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 초조, 성급함 등의 금단 증상까지 경험하게 되죠. 실제로 그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외출할 때 우산이나 야구방망이를 그 들고 다녀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요?
네, 이유는 길가에 그 쓰레기통이나 드럼통을 보면 게임에서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폭파하고 싶은 그 강한 충동까지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대단하네.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네.
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 같이 현실에서는 그 관계성이 어렵고 고독해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에 힘입어서 사이버 관계성에서 높은 만족감을 추구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마음 놓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으로 그 한인 가정과 사회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자 조사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1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한국은 유독 6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6살이요?
네. 그만큼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의 조기 교육 과열로다가 어린이들을 모두가 인터넷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 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잘 모르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네. 온라인의 각종 부정적인 면에 노출되고 있어서 네. 중독 문제는 물론 정서감정 성숙과 그 다음에 육체적 발육에도 문제가 예상되죠.
조기교육이 문제네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이용자들은 매주 평균 네. 12.5시간을 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네.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도 79.1%에 달하고
네.
특히 학생의 그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중학생이 3.1시간,
네.
고등학생은 2.8시간으로 한국의 그 TV 평균 시청 시간은 2.4시간보다 많아서
네.
TV 시청 시간이 인터넷 사용으로 대치되고 있는 지금 실정이죠. 비록 건전한 사이트들은 81%이고
네.
중독을 부추길 수 있는 사이트는 19%에 불과하지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사이트를 방문하고
네.
중독성 사이트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그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또 건전한 사이트들은 별로 그 사이트를 홍보하지 않는 반면에
네.
불건전한 사이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 무차별하게 홍보 공세를 펴고 있어갖고
네.
인터넷 사용자 모두들을 문제의 도가니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나 규범, 에 대한 그 사전 준비가 전혀 없이 인터넷 사용부터 하기 시작해갖고 인터넷은 이미 그 고삐를 놓친 격이 되어버렸으므로
네.
각 가정에서는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며 특히
네.
중독으로 되기 이전에 예방 차원의 노력에 더 힘써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겠네요. 이미 중독된 가정도 문제긴 하겠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아무런 자기네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음란 이메일을 차단시켜도 연일 갖가지 방법으로 그 수십 통의 스팸 메일이 오잖아요.
네.
저도 그거를 어떻게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까요?
솔직히 그 웹사이트 프로그램을 직군과 같이 개발시킨 그 주 장본인은 바로 음란 사이트들의 공로로 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차단시키니까 기발한 아이들을 더 개발해냈기 때문이죠.
아, 그렇게 또
그래서 채팅이나 동영상, 팝업 등도 실은 음란 사이트들이 그들의 필요한 목적에 있어서 앞장서서 개발했다고 우리가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삭제가 잘 안 되는 이메일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 또는 광고성 글 때문에 회원제가 굳이 필요가 없는 일반 사이트에서도 할 수 없이 경비와 인력을 들어가면서 회원제로 바꾸고 있죠. 또 일반 사이트들이 회원제로 바꾸면 아무래도 네티즌들은 그 회원 가입이 귀찮아서 건전한 사이트 방문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 대신 인터넷 강박관념에 젖은 문제 네티즌들은 점점 더 문제 사이트를 더 방문하게 될 것이 우려되고 대개 그 건전 사이트들은 방문 카운트를 설치하고 있죠. 대개 몇 명 들어왔다고. 근데 음란이나 그 문제 사이트에서는 하도 방문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방문자 숫자가 노출되는 것을 웹에 꺼려서 아예 방문자 카운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운영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입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이 제시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인터넷 문제의 심각성을 아신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내 자녀가 또는 내 배우자가 인터넷에 중독된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이 앞서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으네요. 인터넷 중독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피츠버그 대학 심리학 교수인 닥터 캠블리 영이 3년간 연구 끝에 만들어낸 인터넷 중독 자가 확인 점검표 20가지 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당신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나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답변하실 때는 가능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정직하게 답변하셔야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1부터 20까지 기재를 하십시오. 중독 수준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질문마다 다음 5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점수를 각 질문 번호 옆에다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20가지 질문을 청취하시면서 매 질문마다 그런 적이나 그런 일이 전혀 없다에는 1점을 기재하시고 그런 적이 거의 없다는 2점을 가끔 그렇다 또는 있다에는 3점을 종종 그렇다 또는 있다에는 4점을 항상 그렇다 또는 있다에는 5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한선희 아나운서님이 한번 질문을 하나하나 읽어주시면 제가 부언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그 점수를 카운트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오랜 동안 온라인을 탄 자신을 발견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질문에다가 그런 적이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1점, 또 거의 없다면 2점, 가끔 있었다 하면 3점, 그 다음에 종종 그렇다면 4점, 항상 그렇다에게는 5점을 기재하십시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온라인에 많은 시간을 보내서 가정일들을 등한시하였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1점부터 5점을 기재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실제 친밀관계 대신에 인터넷을 통한 흥분 추구를 더 선호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점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다른 온라인 사용자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인터넷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불평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습니까? 여섯 번째, 얼마나 자주 온라인 사용으로 학업 성적이 떨어졌습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이메일 함부터 점검하십니까? 여덟 번째지요. 얼마나 자주 인터넷 사용 때문에 작업 능력이나 실적에 문제가 됐습니까? 아홉 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주위 사람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방어적이거나 비밀스러운 사람이 됐습니까? 열 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실제 생활에서 생기는 불안한 생각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위안을 받습니까? 열한 번째, 얼마나 자주 당신은 온라인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기대감에 차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열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삶이 따분하고 공허하며 재미없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까? 열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온라인을 하고 있는 동안에 누가 방해를 하면 견딜 수 없어 하며 고함을 지르고 괴로운 행동을 합니까? 14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늦은 밤까지 로그인하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까? 15번째, 얼마나 자주 당신은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 인터넷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거나 온라인을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느낍니까? 16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온라인을 할 때 몇 분만 더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17번째, 얼마나 자주 당신은 온라인 사용 시간을 단축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실패를 했습니까? 자, 18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장시간 온라인을 한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을 합니까? 19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주위 사람들과 외출하는 대신에 온라인을 더 하려고 합니까? 자, 20번째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온라인을 하지 못할 때에는 우울하고 침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던 감정들이 온라인을 다시 하면 깨끗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까?
예, 질문에 그 합당한 점수를 적으시고 각 질문마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적이나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1점, 그런 적이 거의 없다는 2점, 가끔 그렇다는 3점, 종종 그렇다는 4점, 항상 그렇다는 5점을 기재하십시오. 자, 이제 20가지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점수를 종합하실 차례입니다. 20가지 질문 옆에 답변 상황에 따라서 1점부터 5점까지 기재하신 점수를 모두 합해보십시오. 그러시면 당신의 종합 점수가 나오실 것입니다.
네, 집계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과 문제가 더 심한 것을 의미할 것 같은데요. 자, 20점에서 39점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태라고 할 수 있는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통 평균적인 온라인 사용자에 속하며 다소 장시간 온라인을 해도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이들도 인터넷 사용 시간 관리를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다음 종합점수가 40점에서 69점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이들은 이미 인터넷 사용으로 자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인터넷을 지금과 같이 계속하다가는 큰 문제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스스로 또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새로운 생활 습관 정성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합계 점수가 70에서 100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터넷에 중독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지나친 인터넷 사용으로 자신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람들로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절제에는 물론 외부의 회복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네.
특히 각 질문에서 4점, 종종 그렇다, 혹은 5점, 항상 그렇다. 여기에 그 답변한 질문 사항들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므로 조심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중독증은 진행성 질병이므로 지금은 이메일 교제나 채팅만 하던 사람이 사이버 섹스로 발전되고 그리고 게임만 하던 사람이 온라인 도박으로까지 진전될 위험은 시간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 중독 회복에 대한 첫 시간으로 인터넷의 개념과 문제성 사이트와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동향 그리고 인터넷 중독 확인 20가지 자가점검 질의문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터넷의 적절한 사용을 회복 목표로 삼아야 하고요.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회복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 한선이었습니다.